할렐루야.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소의 한계, 거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각 처소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국의 신자들, 미국의 성도들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은 그렇게 인기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때 그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지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좋아하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쳐주는 것을 좋아하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미워하고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황제의 길을 걷고 싶어하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거추장스러워서 무엇이 그 길을 막는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어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까?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 잘못 만나서 내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가장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죄는 죽음이라는 값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삭슬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의 죄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제사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히 한 번 드리는 영단번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동격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오로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듣기 좋고 감미로워요.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하는 듯 보여요. 사람의 안전을 챙겨주는 듯 들려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죽지 말라.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그것이었습니다. 고통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서 그 결국에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언제 노출되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왔을 때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내용,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요청과 그 말 속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줄지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께서 모든 이 로마의 학대와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내 두 아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과 힘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얼마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콕 집어서 듣는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열두 제자가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 나라가 이 땅의 어떤 나라인 줄 알고 이 땅의 회복과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은 누가 생각하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이 땅의 나라의 일, 이 땅의 일만 신경 쓰게 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일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교회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한번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탐심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세례받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의 옛사람으로 살질 않고, 그 전에 내가 좋아했던 내 이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자기 자랑을 삼고 기뻐하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의의를 위해서,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투신하며 따라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의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그리고 복음을 참으로 믿으면 사람들이 추종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소원하는 그 길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과 그의 시선과 그의 목적이 이제는 다 달라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생의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누가 이 말씀을, 누가 이 진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할 이 말씀. 사람은 원래 본래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자기 생명 지키려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둠의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아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들이 사는 땅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 땅은 지옥과 같은 땅입니다. 만일 사탄의 권좌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사탄은 자기만을 바라보게 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해요. 자기만 생각하게 하고 자기만 높이는 그런 사탄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머니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식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처소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게 되는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 환경과 처지 앞길이 어떻게 되는가 상관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계신다면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생을 보전시켜 주시고 그의 영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황제의 길을 가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 계신 곳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는지 너무나도 그가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 중에는 교인들 중에는 종도 많고 노예도 많고 신분의 제약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압박에 가해지는 핍박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벌기 어려웠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도 어렵지만 사도 바울을 좀 도웁시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좀 각출해서 좀 도웁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전도팀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구해요.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구해요. 근데 이들은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지는 일에 우리를 좀 껴달라고 참여시켜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크고 훨씬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훨씬 윤택하고 훨씬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파를 나누어서 항상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향락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은사가 더 높고 더 크다고 자랑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하는 그 시비 가운데 질투 가운데 다툼 가운데 항상 힘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들은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고 어디에 힘을 쏟지 말아야 하는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 큰 권세와 능력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라고 하는 그 단어 기억나시죠? 헬라어로 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도바울이 마음이 너무 감격되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역사해서 이런 놀라운 섬김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 일을 사도바울이 감격 가운데 선포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해달라고 간청하게 돼요.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배를 나와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주님을 좀 섬겨달라고 좀 동참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16년, 7년, 8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제가 그렇게 간청했어요. 야, 오늘 딱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 한번. 내가 다시는 예배 같이 드리자고 말 안 할게. 그런 마음이 아니죠. 오늘 한 번만 딱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실 거야. 그런데 수많은 그 말을 듣질 않고 돌아서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배를 드리자고 은혜 동참하자고 생명길을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지는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냐고 내가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 네. 제가 기억나는 어떠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청년이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출장을 가는데 주말을 끼고 화요일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중국 출장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중국 북경에도 한인교회가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죠.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 내 교회 우리 부서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부장님께 얘기했다는 거야. 너 미쳤냐? 안 보내주더라는 거야.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 표 사서 쉬는 날 주일에 갔다 올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근데 그냥 미쳤다는 말만 듣고 보내주지 않아요.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받아서 겨우겨우 그렇게 비행기를 자기 돈 내고 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어차피 화요일에 돌아올 건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 형제, 이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여러분 다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곳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그 괴로움에 함께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힘이 있다면 힘을 다하고 그 목숨도 있어요.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 어떤 환경인가를 묻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를 묻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 그럼 거기 가야지.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가 그 길 걸어가셨다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예수도 그랬더니 그런즉 우리도 그래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떤 길인지 우리는 묻질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길이시요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다른 곳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주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괴로움 속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다룬 적이 있어요. 룻기를 잠깐 살폈던 적이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나이가 많은데 기근이 와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죠. 근데 그 이방 땅에서 그 먹고 살 것 어려운 그 시대에 그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의지할 바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다시 연달아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땐 사사시대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이 나이 많은 그리고 자식들도 잃은 과부가 이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둘이 있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가 보기에도 참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서 서로를 입맞추고 그렇게 부둥켜 울다가 결국 첫째 자부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의 집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면 나이 많은 과부인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시 자기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기회를 만나서 결혼하면 또 풍족하게 그렇게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 그 시므온의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자기에게는 이방 땅이죠. 그리고 자기도 과부이고 시어머니도 과부이죠. 앞으로의 그 괴로움과 그 슬픔과 그 고난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자기 혼자도 살기 어려운데 또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워요. 룻이 어머니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어머니,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며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나를 좀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간절히 구하면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 말씀이 룻기 1장 16절인데 17절을 보면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그 베들레헴 땅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무르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예측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죠. 그가 결국 기업무를 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예측이 되지만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 예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받은 그 칭찬을 내려주시면서 그의 영생을 보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요한, 이 땅에 어떤 큰 권력을 얻어서 그 권력의 보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고 했던 그 형제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세상 권력 좋아했던 요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주셨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그 괴로움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세상의 나라를 섬기지 않고 예수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시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실 때, 나는 지금 예수의 환난과 참음 안에 있지만 사실상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가 너무 미워서 교회를 다 잔멸하고 뿌리채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같은 사도들을 다 죽이면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해서 아주 무서운 칼로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세상 권력 좋아했던, 세상 사랑했던 그 야고보가 그 서슬퍼런 그 헤롯의 그 순교의 그 핍박의 날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슴 아프게도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이때 마귀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관망하고 시청하는 자로 만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저 그것을 관망하고 그것을 시청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전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편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를 그렇게 멀찌감치 그저 쳐다보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시청하거나 관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동참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함께 동참하면 칭찬하는 자가 됩니다. 위로하는 자가 돼요. 권면하는 자가 됩니다. 격려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도 해보질 않고 시청하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정죄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단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것이 멸시요, 그것이 천대요, 그것이 고통이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당면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곤고와 쇠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눌러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나서 주님께 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 예배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부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회개케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깃발을 꽂아주시면 거기로 모이기를 힘쓰고, 비단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거기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는 자리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리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다 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이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는 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